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서로 다른 세 교회가 나옵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듣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엄중한 경고를 듣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한 교회, 한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를 뛰어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온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언젠가 우리의 호흡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칭찬을 들을 것인가? 이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책망만 받은 4대 교회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은 4대 교회를 통해 향해 말씀하십니다. 당시 4대 교회는 부유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보면 이 4대 교회의 지역은 아주 번성했고요.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교회의 성도들은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신자들에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많은 것을 풍요롭게 가꾸어 있어서 너희 안에 어떤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사랑은 식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회개하라 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여인과 미련하고 게으른 다섯 여인에 대한 말씀이지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여 방심한 채로 잠들어 있는 미련한 사람들과, 반대로 주님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갔던 지혜로운 다섯 사람. 하나님은 늘 깨어있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신자들을 향해, 그 다섯 여인을 향해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도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례교회 신자들에게 늘 깨어있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 새벽 강단을 늘 매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깨어있으시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냉랭하지는 않는지, 내 일상에서 무기력하지는 않는지, 내가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그 감동을 다 잃어버리고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진 않는지, 내 입술의 고백이 늘 과거형은 아닌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았는데 라며 혹시 내 입술이 과거형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지금 회개하라, 지금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5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흰옷 입은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빌라델비아는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실까? 아, 다른 교회 신자들에게는 정말 무섭게 이야기하시고 호통치시고 엄중하게 징계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이 아끼시고 하셨을까?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들이 극심한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상업주의, 돈과 여러 유혹과 탐욕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8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 성도들은요, 큰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와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인맥으로서 그들의 눈앞에 시련과 박해들을 싸워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지켰습니다. 작은 능력, 순종했고요. 어려움 앞에서 담대했고요. 때로는 눈물과 신음어린 기도로서 그 인내를 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작은 능력에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많은 힘을 원하고 큰 능력을 원하고 내게 많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어려운 시험 이겨낼 줄 알건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젊은 교육자들 여럿과 함께 만나서 좀 목회에 대해 나누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 성도님들 요즘 삶이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시는 경영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계획하는 일들이나 또 청년들의 문제 많은 것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명한 비전들을 갖고 이 사역에 뛰어들었지만 때로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젊은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사역을 관둔 친구들이 여러 꽤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낙심, 무기력, 패배감이 젊은 사역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모였던 이 모임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이제 했는데 최근에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한 벌써 30명이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다녀온 사람들이 여러 이렇게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 30명도 안 되면 자립이 안 되는 교회거든요. 미자립 교회라고 하지요. 목회자가 혹은 사모가 생계전선을 또 뛰어들어야 되고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작은 미자립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빛나는 얼굴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큰 능력 번듯한 성전, 수많은 어떤 그 기회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는 저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아, 저게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합격을 하면,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 때를 이루어 좋은 기회를 얻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 일을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작은 것 하나 있을지라도, 한 데나리온이 있을지라도, 한 달란트 있을지라도, 한 드라크마 있을지라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남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가끔씩 냉담한 신자들, 냉담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 두 개 발 담궈서 미지근하게 살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이제 보면, 이 일곱 개 아시아 지역의 일곱 개 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눈에 넣는 안약의 생산지였고 그 당시에도 양모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마 부족한 것이 없고 늘 풍요로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 잘 등장하지 않잖아요.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그렇게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칭찬하시기보다는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엄중히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믿음이냐 우상이냐, 진실한 신앙인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의 엄중한 경고이든지,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든지,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마라. 언제까지 미지근할 것이냐. 그렇다면 뜨겁게 믿고 뜨겁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첫째로 주님을 인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내 주님 때문에 늘 마음의 사랑이 샘솟으십니까? 조용히 앉아 눈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경계가 생기고 마음에 어떤 냉담이 생겨서 섬김의 자리를 자꾸 멀리하고 헌신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제가 서울교회 와서 채 1년도 안 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매주일 또 매순간마다 귀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보시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막 세 개씩 네 개씩 교회에 봉사를 하시고 섬김을 하시고 찬양대를 섬기시고, 저는 어떻게 이 안에, 우리 정 성도님들 나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그 안에 이런 열정과 헌신이 어떻게 가능할까 감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늘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 그 그것이 뜨겁게 하는 신앙의 생활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엄중한 말씀들을 통해 내 자신과 또 우리의 교회를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6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주님께 큰 복을 받고 그것을 감사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서울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